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이주 정책은 가자 재건을 위한 일시적 조치 차원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격 제안했던 이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영구 이주가 아닌 가자 재건 과정에서의 일시적 이주가 필요하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영국과 프랑스, 호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자지구를 인수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며 가자를 장기적으로 소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지구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종청소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포로 150명씩을 교환했다고 양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군, 공군, 공수부대, 경찰 출신 전쟁포로 150명을 러시아로부터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붙잡혀있던 러시아군 포로 150명도 이날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포로 맞교환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밤사이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소재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군은 또 러시아가 밤사이 드론 77기와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이 중 드론 56기를 격추하고 18기는 전자전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남아공이 매우 나쁜 일들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남아공 정부가 사유지를 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차별적 토지 정책을 펼치는 남아공에 대해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달 토지 소유권상의 인종 격차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공익목적 토지 수용 촉진 법안을 서명했으며 이 법에 근거한 조치는 토지 몰수가 아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토지 정책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공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뒤 30년이 지난 지금도 백인들이 흑인들을 토지를 빼앗았던 역사 등과 맞물려 토지 소유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정부 선박은 이제 수수료 없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같은 발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과도한 통행료 징수 등을 이유로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운하관리 당국은 이날 미 국무부 발표에 대한 답변이라며 운하 통과 요금이나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하 당국은 전적인 책임하에 미국 측 담당 관리들과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페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신뢰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공식 방문한 페통탄 총리와 베이징 인민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수도 방콕과 중국 남서부 쿤민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과 함께 디지털 경제와 전기차 분야를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페통탄 총리도 태국을 방문하는 이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안전보장 강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 운동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여성체육인의 날을 맞아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중 성전환 수술을 등을 통해 여성이 된 이른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는 여성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리적 성을 여성으로 바꿨지만 체력이 남성에 준하는 이들 성전환자 선수들이 여성 선수와 겨루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미북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북한의 가치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의회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초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미국 상원 의원이 올해 다시 법안을 발의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 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8도,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미국 상원 의원이 올해 다시 법안을 발의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던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올해도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날 BOA의 이산가족 관련 서면 질의에 한국 전쟁 후 많은 한국인들이 언젠가는 북녘 땅에 남겨진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면서 지난해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과 함께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만 6천여 명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지낸 가족들과 보다 쉽게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의 재발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동료들과 루비오 장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해 3월 미 국무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당이 루비오 상원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루비오 당시 상원 의원은 전쟁과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권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지내온 재미 한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은 북한과의 잠재적인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와 함께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케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이산가족이 고령이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90대들이니까요. 네. 1년, 2년, 불과 2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 데에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고령의 재미 이상 가족들이 북녘 고향 땅을 방문해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 발탁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알렉스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인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미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이산가족 문제에서도 양국 간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년여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역임한 로버트 킹 전 특사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북한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divided families was an issue of real concern.
킹 전 특사는 북한과의 흔치 않은 몇 차례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오랜 세월 가족이 헤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인 이산가족들은 친북단체나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폴 리 이산가족 USA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의 정의와 이해를 확장해 북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고향과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2세대와 3세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really encourage the US government as well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이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교 정책에선 북한과의 교섭에서 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국내 정책 면에선 재미 아닌 이산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parated families is a very important issue. It's an issue with an expiration date.
스칼라트 회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기한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위해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 미한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월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츠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초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5일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타이완이 카타르산 가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Asian allies, Japan, Korea, Taiwan, No offense, they're doubling down on Qatari gas. I think
상황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설리번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역내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동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카타르는 때론 동맹이지만 때론 동맹이 아니며 하마스 같은 테러 정권을 후원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중국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만약 중국이 역내 분쟁에 연루돼 카타르에 일본이나 한국, 타이완으로 LNG를 보내면 안 된다고 할 경우 카타르는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 타이완이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도입한다면 장담하건대 미국 해군 함정의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타이완과의 미국산 LNG 협력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인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항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시출을 확대하겠다면서 서명한 일련의 행정명령 중 미국은 물론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공급할 알래스카산 LNG 생산을 늘린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거론했습니다.
We're ready. The president and his team are ready. We need our Asian allies to be ready to not miss this opportunity.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준비됐다며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안보 및 삼국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한이 삼국 간 에너지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기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actually this is one area where It probably is easier to negotiat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becau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하원 외교위 통화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일 공동 개발 구역에서 삼국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JDG 내 에너지 탐사를 위한 3국 협력의 초기 단계는 이 지역이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이곳에서 에너지 탐사를 시작하는 건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DG는 한국과 일본의 이의지가 중첩되는 동중국해 남부해역으로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양국은 1974년 JDG 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자원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8년 협정 종료를 앞두고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미북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가치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2025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중국과의 관계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거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유엔 제재를 우회해 북한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국을 견제할 카드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원 재개를 내세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질서 다극화를 추구하는 북한 역시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되살릴 여지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돼 북러 협력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상황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전향적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말년에 중국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며 갈등을 일부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폭탄 등 한층 더 거센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기존 국제질서와 규범에 연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중국의 대북 밀착을 보다 과감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굉장히 거칠게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흐트는 형태로 가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대리기가 강화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그 상황에서 구태여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서 그런 규범과 원칙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다. 여지가 있죠.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남 밀착으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한층 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은 협상을 염두에 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달리 북한에겐 러시아라는 또 다른 뒷배가 생긴 만큼 미북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소외될 수 있고 이는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김정은한테 너 기억하고 있으니까 일단 당분간 좀 안정적으로 좀 있어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응하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다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중국이 그 상황에서 배제가 될 경우를 중국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중국 압박용의 성격도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중 관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중 두 나라는 수교 75주년인 지난해 우호의 해를 선포하고도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와 관련해선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왕 대사는 지난 3일 평양 지하철을 방문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앞으로 평양 지하철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의 평양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해 5년간 중단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팬데믹 발생 초기에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고, 지난해 제한적으로 러시아 단체 관광객의 입국만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6월 강원도 원산의 대규모 리조트인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장할 계획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인 12월 29일 딸 주애와 함께 완공된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찾아 올해 관광사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2025년 관광 사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상태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적으로. 성과 여부는 떠나서. 따라서 중국 관광회사의 북한 관광객 모집, 또 왕야진 대사가 평양 지하철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가 아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웅규 소장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우호적인 행동이 미국이나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여전히 북한과의 협력 강화에 신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땐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를 통해서 관리해온 게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이고, 지금도 미국의 대중 정책이나 한국 내 정치 상황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그런 수준에서 북한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예상되나요?
김웅규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 미국과의 협상 등 새로운 가능성 위에서 이전보다 커진 자율성을 갖고 중국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관계가 거의 동맹 관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핵 무장을 완전히 이제 성공해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훨씬 커졌습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훨씬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중국과 교섭을 할수 있고요. 북한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 소장은 다만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원칙을 강조하되 중국이 제시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 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수출품 상당수가 중국의 하청을 받아 제조하는 물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중국에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3억 4,735만 달러입니다. 총 153개 품목을 중국의 16개 성에 수출하며 벌어들인 금액인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자국으로 유입된 품목의 거래 유형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중 수출액 상당 부분이 역외 가공으로 기입된 점이 눈에 띕니다. 금액으로는 1억 9,539만 달러,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는 56%입니다. 북중 간 역외 가공은 북한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으로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역외 가공 방식을 이용한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도인 2023년까지만 해도 49%, 즉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작년엔 이 비중이 7%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VOA는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손목시계에 대한 대중 수출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하면서 이 거래가 역외 가공 방식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에서 머리카락을 대거 들여와 이를 가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목시계는 지난해 1억 3,688만 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다만 손목시계 한 개의 수출액은 단돈 11센트로 전통적인 시계 제조 강국인 일본이나 스위스의 판매액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북한이 제조한 가발 역시 전체 대중 수출품 중 가장 많은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에서 머리카락 약 1억 6,889만 달러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가발 재료인 머리카락을 사들여 사실상 헐값에 가발 완제품을 넘기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처럼 가발과 손목시계와 같은 OEM 품목의 수출이 최근 늘어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 유형에서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부분도 덩달아 증가한 것입니다. 사실상 한 국가의 수출품 절반 이상이 OEM 제품이란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북한이 중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한 해석은 아닙니다. 북한의 역외 가공 비중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3%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이 조금씩 늘기 시작한 2017년엔 5.7%로 늘어나더니 제재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2018년엔 25%가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높아지던 북한의 역외 가공 수출은 지난해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을 넘긴 것입니다. 현재로선 제재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을 줄이는 대신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한 OEM 생산을 늘린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NAEIA.com 대표는 손목시계와 가발 등 북한의 역외 가공 품목 제조가 중국 기업이 국제사회 제재를 매우 영리하게 피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손목시계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매우 큰 규모의 산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인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다며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손목시계를 제조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very large, I think, well-skilled workforce, industrial workforce, and they can do a lot of things.
다만 손목시계의 개당 수출액이 11센트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거나 노예 노동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역외 가공이 미국 제재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생산한 품목이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에만 북한으로부터 2,620톤에 달하는 양의 가발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발 내수 시장은 이를 감당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한 최대 가발 수출국입니다. 북한이 제조된 가발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의 효율성 검토를 위해 90일간 해외 원조를 중단한 가운데 유니세프는 미국의 원조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 민간 대북지원단체는 미국 정부 지원 중단보다 구호단체 직원들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5일 일시적으로 동결된 미국의 해외 원조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바랐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유니세프는 이번 결정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니세프의 역사를 통틀어 중요하고 관대한 기부국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그들의 관대함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는 동안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자금 지원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5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든든한 자금 지원이 지속돼 무력 분쟁 및 폭력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 대표는 이날 BOA에 정보 보조금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지 않아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의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현재 대북 지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여전히 국경을 닫은 채 유엔기구나 구호단체 직원들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단체 대표는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자금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해당 검토 작업이 생명구조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의 프랭클린 그레엄 대표는 올 BOA에 사마리탄스 퍼스는 정부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정부 보조금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5% 미만이었다며 큰 영향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조금은 수단과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 긴급 식량 및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마리탄스 펄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 도울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90일 동안 해외 원조를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군사 및 긴급 식량 원조 프로그램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법 서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며 일시적인 해외 원조 중단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It was a short-term pause or funding freeze on certain discretionary spending payments such as government grants. Only for us to quickly look at the scams, dishonesty, waste and abuse.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정보 보조금과 같은 자금을 동결하거나 일부 재량 지출을 중단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발생한 사기와 부정직, 낭비, 또한 자금 남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해외 원조 일시 중단은 해외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신임 의장국인 핀란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인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신임 의장국 핀란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유럽 및 국제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 사안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핀란드 외무부 산하 OSCE 의장국 특별팀의 헨리카 아티아인은 선임 언론 담당과는 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OSCE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상설이사회와 합동회의에서 참여국들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OSCE 의장국인 핀란드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OSCE는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티아이는 선임 담당관은 또 유럽 대서양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티아이는 선임 담당관은 일본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OSCE의 아시아 협력 파트너라며 OSCE 회원국 및 협력국들이 아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1975년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범유럽 안보기구로 군비 통제, 분쟁 예방,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통해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OSCE는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북한의 병력 파견과 무기 지원 등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OSCE는 매년 1월 회원국들의 합의로 의장국을 선출하며 지난해에는 몰타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OSCE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핀란드의 신임 의장국 취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OSCE 신임 의장국인 핀란드와 전임 의장국 몰타가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국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의 무기 이전 및 군사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용은 전쟁의 국제적 확대를 의미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국가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미중 경쟁과 무역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논의할 다양한 현안들이 한국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 때 중국과 관련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4일 VOA에 중국에 관해서는 국가안보, 경제안보,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강압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도 미일 간 더 폭넓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 미일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방미를 통해 공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중 경쟁 문제는 분명 두 정상이 논의할 주요 현안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이 아직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매파들을 요직에 인선했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기에 직접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at will be discussed for sure.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direction of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법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길 원할 것이라며 일본이 중국과 양자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 미국과 조율하고 조정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오키 나오코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4일 VOA에 안보와 외교정책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강력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양국이 공유하는 정책과 우려사항에 대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주로 확장 억제 관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확장 억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한국과 먼저 상의하고 일본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과 먼저 관련 논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에 한일 모두 방위비 분담금에 관대하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가 자국의 방위와 동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는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이유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의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야 할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그의 후임자도 때가 되면 미국 대통령에게 똑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직접적인 표적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얻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들의 국방, 강력한 미국의 억제력 제공, 북한의 비핵화, 아시아 동맹국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북한과의 거래를 피할 필요성, 북한을 사실상 영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필요성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4일 VOA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 AI 투자 등 일본의 기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이시바 총리는 무엇보다 일본이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가 이번 회담에서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 마사요시 회장이 미국의 AI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런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seen under this new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e lauding the fact that the CEO of SoftBank
특히 반도체야말로 AI의 심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과 관련해 집중할 부분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반도체와 첨단 기술 협력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AI 분야에서 격차를 줄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와 국방 분야 선 구매를 발표해 관세를 피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구매하고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지역에 LNG 가스관 건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북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북한이 불법으로 취득한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며 기존 제재 선박을 신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2024년 한 해 공해상과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60척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이들 160척의 국제 해사기구 IMO 구유 번호와 이름, 선적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BOA가 이들 선박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81척이 사실상 제재 위반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선박 구매를 금지하고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선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운항이 확인된 81척은 유엔이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한 2016년 12월 이후에 북한 선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에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운항된 81척 중 21척은 2017년에 북한 선박이 됐고 이어 매년 3척에서 6척의 선박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어 2022년에 등록된 선박이 15척, 2023년은 26척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23년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OA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을 통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대부분 이전 선적이 중국이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엔 한국 선박 여러 척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투입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이 사실상 신규 선박이란 건 그만큼 북한이 기존 노후 선박을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노후 선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착된 81척은 대부분 건조 연도가 2000년대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사용된 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 선박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신식 선박인 것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집중적으로 구매 중인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신규 선박 투입을 통해 기존 제재 대상 선박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0여 척의 북한 선박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선박이 해외로의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운항이 확인된 선박 160척 중 제재 선박은 10척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을 끝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약 7년 동안 새로운 선박 제재를 내놓지 않는 사이 북한은 기존 제재 선박 대신 새로운 선박을 해외 운항에 투입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금수품을 건네받은 북한 선박 등 20여 척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20여 척은 대부분 북한이 2017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선박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들 선박에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해상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ly bilateral sanctions that can and can restrict trade and make sure that these vessels do not ply.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다시 임하는 날까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이 중국, 러시아 외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강제북송 탈북민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가족 등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살상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북한에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EU가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제안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장기 억류 중인 김종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이름을 명시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과거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계 캐나다인 선교사를 석방한 적이 있으며 2018년 EU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한 미얀마에 관한 결의안에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의 실명을 명시한 결과 이듬해인 2019년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EU는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EU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올해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인권 무대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인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석방을 촉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re's some benefit of naming the individuals because it pinpoints the fact that there are people.
이번 서한 발송에 동참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해왔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살상 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병력까지 파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exporting instability and violence to Ukraine by supporting Russia.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불안정과 폭력을 이용하는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턱이 아니라 바로 유럽 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차단령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의 달러 환율이 160% 급등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딥시크가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고 얘기를 계속해 볼까요?
네, 딥시크는 중국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은 챗GPT가 유명한데요.
네.
중국이 만든 것은 딥시크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컴퓨터 척척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 어려운 수학 문제나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면 순식간에 문제를 풀고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개발한 딥시크는 성능은 미국의 챗GPT와 비슷하면서도 개발 비용이 600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쓰는데 중국은 적은 돈으로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딥시크에 접속하지 말라고 경계력을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내부 정보를 AI에 올리는 행동을 유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직접 딥시크를 거론하면서 접속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공문에는 딥시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공문을 받은 일부 부처는 딥시크 접속 제안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일부 컴퓨터는 외부 접속이 가능하지만 딥시크에는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딥시크 접속을 아예 차단한 부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5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감한 산업 에너지 통신 정보를 다루는 만큼 자체 판단을 통해 차단했다며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딥시크 차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관계자도 딥시크에 대한 기술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 안에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공기업도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딥시크 접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건 왜 그런 거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딥시크에 접속할 경우 한국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인공지능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또 딥시크를 활용하려면 컴퓨터의 이용자의 신상 자료를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딥시크에 서한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절차 처리 보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 딥시크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환율 관련인데요. 크게 올랐다고요?
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KDI 북한경제리뷰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 달러에 대한 북한의 원화 환율은 8,000원 정도였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돼 작년 말에는 2만 원대를 웃돌아 연초에 대비해 160%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160%나 상승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인을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가 2023년부터 풀려서 외환 수요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무역을 하기 위해 달러화나 위안화를 찾기 시작해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네. 북한 당국이 달러화 사용을 단속해서 환율이 오른 측면도 있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4년을 기해 달러화 사용을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들에게 협동화폐 거래소를 통해 환율을 엄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시 북한 당국이 내린 포고문을 보면 모든 단위와 국민들은 현금을 유통할 때 국가가 정한 거래소 환율인 달러당 8,900원을 무조건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더욱 올랐는데요. 2024년 6월 환율은 14,700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또 화폐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2009년처럼 화폐 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북한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한층 더 달러화를 확보하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는 환율이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당연히 환율에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중반에 김정은 위원장이 환율을 잡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2024년 6월 고정범 재정상이 리명국으로 전격 교체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환율과 물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박태성으로 교체되고 또 상업상 또한 김영식으로 교체되는 등 내각 인사가 교체된 것도 환율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환율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한 당국이 하기 나름입니다. 네. 환율이 오른 것은 북한 당국이 불필요하게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 개입만 안 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곱하기 10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딥시크에 접속을 차단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60% 급등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를 이어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